홍수 전의 노아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의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정부들이나 개인들이 자행하는 그러한 폭력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우리 자신의 가까운 장래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 시대의 세상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 악한 세상에도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현대이며 장면들은 폭력적이고 사랑이 없는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모든 사건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처음과 끝에 잠깐 나오는 장면의 배경만 고대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잠깐 나오는 이 두 장면은 사태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 장면들은 오늘날의 세상 상태와 아주 유사한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에는 죽음의 심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생존을 위한 표를 받음이란 주제의 이 드라마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베나만 무슨 일이야? 야다시 왜 누워있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걔는.
아니 머리 좀 봐. 피를 흘리고 있잖아. 자네가 어떻게 했나?
아무 일도 안 했어. 이 통나무를 쪼개고 있었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서 돌아다 보니 야다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걔는 야다시 몹시 다쳤나요?
야다시 죽었어. 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았나요?
예. 저기 옆에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야다시 베나만 뒤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베나만은 쪼개던 통나무를 바로 놓으려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몸을 일으켜 다시 내려치기 위해 도끼를 뒤로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만 도끼가 야닷의 머리를 정통으로 쳤어요. 베나만은 야닷을 보지도 못했죠. 야닷이 쓰러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과실이었군.
그래요. 하지만 고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되면 그는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을 거려.
베나만, 도망하게. 당장 도피성으로 가야 하네.
하지만 그건 과실이었어요. 그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래. 하지만 고말은 알아보려고도 안 할 거야.
제발.
자넨 고말이 자기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도망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지. 고말도 안다고.
고말이 알게 될 일은 당신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뿐일 거예요.
도끼는 여기 그냥 두게. 어서 가.
한시가 급해요.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과실이었어.
멈추면 안 돼.
돌아보지도 말아요.
계속 뛰게.
고말이 막 올 것만 같아요.
고말이 오더라도 우린 어떻게 해서든 잠시 그를 붙들어 두어야 해요.
정말이지 베나만이 너무 꾸물거리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좀 늦게 출발했어요.
고말이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 사람 칼을 갖고 있나요?
그는 늘 갖고 다녀요.
야다, 어디 있나? 시킬 일이 있는데.
이게 뭐야? 누구지? 야다다냐? 죽었어. 개난, 누가 죽였어?
자, 고말.
누가 죽였냔 말이야.
과실이었어요. 아무도 야닷을 해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야닷을 사랑했네. 자네도 알지.
몰라서 그래? 야닷은 내 동생이야. 도대체 누가? 베나마는 어디 갔지? 그도 여기 있었잖아. 베나만이야. 그렇지.
진정하세요, 고말. 그건 과실이었어요.
도피성으로 간 거야.
제발 차비를 베풀게. 그건 과실이었다네.
도피성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자비로운 마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자비가 베풀어지면서 공의가 충족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과실치사자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으며 생명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피 장소로 피신할 수 있었으며 악의가 없음을 증명한 후에 대제사장의 보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었고 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롭고 자비로운 보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일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왜 의미심장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직접적으로든지 공동 책임에 의해서든지 피 흘린 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피 흘린 죄가 취소되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의 피의 보수자이며 인류에 가까운 친척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피 흘린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필요한 단계를 취함으로써만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피난처를 발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제공될 현대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사장님, 이경식 주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이 주임, 앉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장님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상당량의 값비싼 자재들이 허가 없이 공장에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빼돌린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자재 담당 주임으로서 재고 관리 업무에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이 조사해 본 결과 제가 아는 출고 명령서보다 훨씬 많은 물품이 입고되는데도 재고량은 일정한 편입니다. 더욱이 어젯밤엔 좀 늦게까지 여기 있었는데 남자들 몇 명이 트럭에 짐을 싣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깊이 조사해보니 근무 시간 후에 트럭으로 반출하는 허가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두둑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주임. 적어도 10여 명의 직원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장님도 알고 계셨군요.
그렇소. 약 두 달 전부터 의심이 생겨서 두 사람의 비밀 수사원을 고용하여 공장 직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왔죠. 이제는 범행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며 오늘 저녁에 그들 모두를 해고시킬 거요. 이렇게 찾아와 얘기해 주어서 고맙소. 이 주임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장 직원 중에 세 사람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혐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네 사람뿐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정진호 씨 말입니다. 이 주임은 그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죠?
예. 하지만 그는 저와 함께 몇 개월 동안 성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아주 진실해 보입니다.
그를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도둑질에 연루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래요. 그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이주임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데.
원하신다면요.
미스민, 정진호 씨를 들어오게 해요.
예, 사장님.
들어오시오. 앉으시오.
네.
정진호 씨, 솔직히 이야기하겠소. 얼마 전부터 일단의 직원들이 도둑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본 즉, 어느모로나 정진호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었소.
그렇다니 기쁘군요.
하지만 정진호 씨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정진호 씨가 증인이라는 증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주임과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된 적은 없죠?
예, 침례받은 증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이겁니다. 발각된 사람들 중에는 다섯 명의 회사 간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교체돼야 합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임할 만하다고 봅니다. 정진호 씨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는지요? 저는 도둑질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주임은 진호 씨를 신뢰한답니다.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소. 이 주임은 공장장직을 맡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호 씨는 자재 취급을 감독하는 이 주임의 업무를 맡아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책은 여호와의 증인인 다른 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를 신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공정하게 보시고 고려해 주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회중 내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기적인 집회 참석, 주말 활동, 대회 등과 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바요. 그 점이 내가 여러분에 관해서 알게 된 색다른 점입니다. 그 점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헌신적 태도에는 감탄합니다. 그 점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는 또 한 가지 이유지요. 그리고 이주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더 고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오. 이주임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는 것은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일을 맡아주시겠소?
이해해 주신다면 물론입니다.
그러면 정진호 씨는?
저도 이주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합의된 것이요. 내일 아침에 우선 여러분 다섯 사람을 모두 내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기구 개편에 관해 논의하고 여러분 각자의 임무와 책임을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범행에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내 정직성에 의문을 가졌을까요?
사장님이 정형의 정직성에 의문을 가졌다기보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형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잠깐,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으면 그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건 자신이 여호와 하느님께 답변할 입장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물론 그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하느님 앞에서 그의 신분을 상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만일 정형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사장님은 정형을 신뢰하고 정형의 성실성을 보증된 것으로 단정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했듯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내가 도둑질한 그자들에게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사장님은 확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주임은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사장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단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정형은 몇 개월 동안 저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무엇인가가 정형의 진보를 막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증인으로 식별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이 주임도 내 문제를 알다시피 집사람은 자기 교회에 아주 몰두해 있어요. 그 사람은 진리엔 결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부인과 이야기를 해보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 주임은 우리 집사람이 성가대 지도와 오르간 연주를 정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형도 물론 아시다시피 제 처는 정형 부인과 함께 현재 수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고 정형은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나도 압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크게 더 나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그저 내가 하는 건 모두 자기도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뿐이죠.
정형은 부인께서 어떻게 나올지 알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모두 자신의 행로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뚜렷이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사장님 같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무슨 뜻이죠?
에스겔 9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에스겔은 일곱 사람이 성전 북쪽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여섯 사람은 사륙하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순행하여 성읍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무기를 든 여섯 사람에게 그 사람의 뒤를 쫓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남자와 여자 및 어린아이를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만은 그냥 지나가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먹그릇을 찬 사람은 실제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는 일은 그리스도 교국의 종교 내에서 행해지는 위선과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거짓 종교로부터 완전히 자신과 가족을 분리시켜야 하고 자신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들은 배교한 고대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그리스도 교국의 종교에 속해 있어도 안 되며 하느님을 반대하기 위해 사탄이 세운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고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았으면 처형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성읍 전체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공동 책임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교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 교국에 피 흘린 죄는 금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극에 달하였습니다. 사실상 인류 전체는 전 세계적으로 피 흘린 모든 일에 대한 공동 책임 때문에 여호와 앞에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피신처를 발견하도록 사랑에 찬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의 봉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헌신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 안에서 피신처를 발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난 그동안 자신을 속여온 것 같군요. 만일 우리가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고 거짓 종교와 피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에스겔이 본 사륙하는 자들 앞에 여전히 피 흘린 죄가 있겠군요. 우리가 탄식하고 울지라도 말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표를 받지 않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틀림없이 사륙하는 자들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집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집회에 참석해야 되겠군요.
여보, 오늘 회사 일 잘 됐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아, 신문이 여기 있군.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수철아, 그래,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었니?
네.
여보, 정말 오늘 일이 잘 됐어.
다행이군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엔 뭘 샀는데?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수철이 것이에요.
그게 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수철아. 그 책을 아빠한테 보여드리자.
지금 보는 중인데요.
그래, 알아. 돌려줄게. 아빠에게 보여드려야지.
좋아요. 하지만 돌려주셔야 돼요.
수철이를 위해서 받은 이 성서 이야기 책을 좀 보세요.
당신 교회에서 받은 거요?
아니에요. 거긴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최영옥 씨한테서 받은 거예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하고 성가대 지도도 하는 분 말이에요.
어디 좀 봅시다. 아, 워치타워군. 여호와의 증인이지?
그 사람들 아세요?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지. 우리 공장 직원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책이라면 물론 수철이가 봐도 괜찮지.
책 여기 있다, 수철아.
네, 엄마.
잘 됐어요, 여보. 저 책을 집에 가져와서 수철이에게 준 후로 지금까지 보고 있지 뭐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영옥 씨가 저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아주 흥미있더라고요.
잘 됐군.
영옥 씨 바깥 양반과 함께 일하는 어떤 남자 직원이 가끔 그분을 집회에 동반한다는데 영옥 씨는 그 남자 직원의 부인을 안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분이래요. 영옥 씨는 그 여자와 함께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고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영옥 씨에게 그 여자와 함께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나도 함께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아니, 당신도 그들과 함께 집회에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물론 아니죠. 내 말은 영옥 씨와 그 여자가 이야기나 좀 나누러 언제 들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우 선량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매우 전념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당신도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요. 난 개인적으로 그들을 어떤 면으로 훌륭하게 보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종교에 완전히 몰두해 있거든. 그들을 광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 주임은 광신자가 아니지. 그 사람은 매우 합리적이거든. 광신자와는 정반대에 가깝지.
염려 마세요, 여보. 우린 그저 성서 얘기나 할 거니까요. 어머나, 영옥 씨군요. 들어오세요. 오셔서 반가워요.
잠깐 들를 수 있어서 기뻐요, 안정희 씨. 이분은 제가 잘 아는 김미숙 씨예요. 미숙 씨, 이분은 안정희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댁의 바깥 양반인 이경식 씨는 우리 그이와 함께 회사에서 일하시죠? 그이는 댁의 바깥 양반을 극구 칭찬하더군요. 하지만 그이는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머나, 아줌마. 들어와서 앉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김미숙 씨와 성서를 연구해 왔어요. 김미숙 씨는 수철이 어머니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영옥 씨한테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한 가지 알게 된 점은 여호와가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제게 대단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미숙 씨의 종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데 자신의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군요. 문제의 핵심에 아주 접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종교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지 틀에 박힌 생활이 되어버린 관습이나 신앙이지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인생 행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맞아요. 종교가 그들에게 편리하게 맞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들에게 맞게끔 신앙을 쉽게 조종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종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카리스마 운동이 그렇죠.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의 종교는 신도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세상에 어울리도록 해주고 그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모든 경우를 볼 때 그들이 세상의 일부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요한 17장 16절에서 그분의 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더구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느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그에 대해 무슨 일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 등의 질문에 관해서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고 대개는 대답을 구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죠.
김미숙 씨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나요?
성서에서 대답해 주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죠. 대개선 성서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읽기라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리 많진 않아요.
종교적 교사들은 어떨까요? 대개 그 가르침은 사회복음이 되어버렸죠. 누가 질문을 하면 그 교사들은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견해에 의존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서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요. 우리에겐 이 성서가 이 땅과 온 인류에 대한 여호와 하느님의 목적의 표현입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과거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과 미래에 하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수철이 어머니에게 여호와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때요?
최영옥 씨가 직접 해보시지요. 정말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하느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모든 악과 폭력,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제거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현재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이 제도가 그 모든 정부들, 거짓 종교의 관습, 그리고 탐욕스러운 상업적 관심사와 함께 제거되고 전혀 다른 형태의 통치, 즉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하는 하느님의 왕국으로 대치됨을 뜻한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게 가능할까요?
수철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시죠?
그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은 무엇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늘에서의 상태가 여기 땅의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땅이 하늘과 같이 되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깨끗해져야만 하겠군요. 아시다시피 저는 주기도문을 수없이 기도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김미숙 씨와 성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만 할까요?
하느님의 왕국이 통치하려면 그렇게 되어야죠. 여호와께서 다니엘 2장 44절에서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 열왕의 때에, 여기서 열왕은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을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정말 다르군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장래, 우리 생애 내에요.
여러분이 자기 종교에 그토록 열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그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이는 정말 선량한 사람인데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분인데 단지 종교에만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이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만일 그분들이 참으로 탄식하며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하느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 9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글쎄요. 대부분은 그저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의하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상태가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아지게 되리라고 했죠?
아, 알겠어요. 여호와의 왕국에 의해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탄식하고 운다고 해서 다 생존을 위한 표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군요.
물론이지요. 현 세상의 악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표를 받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이름에 모독이 돌려지는 것을 보며 또한 하느님의 왕국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관련돼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거짓 종교와 부패한 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죠. 그 예언은 9절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우리는 수철이 아버지나 그분과 같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표를 받는 단계를 취하실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막 그 첫 단계를 취했어요, 김미숙 씨.
어머나, 놀라운 일이군요. 최용옥 씨께서 그 점을 생각해 오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거짓 종교에서 나와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도와 오르간 연주 일을 내놓았어요.
최용옥 씨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해가 가요. 정말 용단을 내리셨군요.
우리 그이도 놀라실 거예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그이에게 이야기할 적절한 기회를 찾고 싶었거든요.
이제 최영옥 씨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겠군요.
예, 그건 제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 그이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수철아, 그 다음을 보자. 너희가 그것과 또 그러한 물건을 가져간 자를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두 함께 모았고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 아간을 뽑아내셨습니다. 아간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화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의 천막 안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찾아내어 여호수아에게 가져오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참혹한 일이 있게 했소?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참혹한 일이 있게 하실 것이오.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의 것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수철아, 울지 마. 아가는 나쁜 사람이었어. 마땅히 죽어야 했단다.
나쁜 사람인 줄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나쁜 아이예요. 여호와께서 저한테도 벌 주실 거예요.
수철아, 그렇지 않을 거야. 하느님께서는 착한 아이들을 벌 주시지 않는단다.
하지만 전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수철아,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일이 있었니?
바나나를 훔쳤어요.
아이, 그걸 뭘...
여보, 잠깐만요. 그런 일로 수철이가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좋은 생각이군.
수철아, 말해보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과일 가게 아줌마 있죠? 그 아줌마가 보고 있지 않길래... 바나나를 하나 집어가지고 달아놨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절 보셨으니까 벌 주실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용서받게 되도록 절 도와주실래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리고 너도 기도할 거고. 오늘 밤 내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점을 기억할게.
수철아, 언제 바나나를 훔쳤지?
지난주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 일이 생각났지?
여호와께서 도둑질한 아간을 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지?
그 아줌마가 절 보지 않았어도 그 일이 나쁜 일인 줄은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걸 보셨고 게다가 그분은 아간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절 용서해 주시길 꼭 기도드려야 해요.
그거 참 좋은 책인가 보구나.
그럼요. 엄마가 매일 밤 제게 읽어주셔요.
수철이는 적어도 한 가지 이야기라도 들어야만 잠을 잔답니다.
아빠가 너의 가정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아빠가 가끔 너한테 이야기책을 읽어줘도 괜찮겠니?
네, 아주 좋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자, 수철아. 이제 내 방에 가서 잘 준비해야지. 나도 곧 가서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리고 널 용서해 주시도록 여호와께 요청하자.
좋아요, 엄마. 그럼 잊지 마세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거라. 수철이가 그토록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그 점에 관해...
자기와 하느님과의 관계 말인가요?
그래요. 수철이가 커가고 있어. 언젠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 아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지도를 내가 베풀 수 있을지 궁금하구려. 그게 내 책임인데. 내일 공장에서 이주임과 이야기해서 그의 제안을 들어봐야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틀림없이 그분이라면 좋은 조언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은 수철이 방에 가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구려.
지난밤 그 침입자들은 감쪽같이 달아났습니다. 공장 내부를 자기 손바닥 보듯 아주 잘 아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물쇠를 모두 바꿨는데도 그들은 침투할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코스를 변경시킨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침입자들의 허를 찔러 실로 공장을 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수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또 연락하겠습니다.
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임, 그 자들을 저지하지 못했더라면 공장을 송두리째 잃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는 보험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은 이곳을 다시 건축해서 장비와 비품을 새로 구비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 압니까?
압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든 직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에겐 가족도 있죠. 뉴스를 통해서 불만을 품은 종업원 얘기, 테러, 폭파, 방화 사건에 관한 보도를 듣지만 그런 일이 바로 자기 공장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무력감에 빠집니다. 뭐랄까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앞날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심지어 경비원 수도 두 배로 늘렸고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실제로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모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경비원이 2, 3분만 늦게 순찰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이주임도 알다시피 난 이 사업체를 키우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시작할 때는 빈손이었지만 매사가 순조로웠죠.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예, 그랬죠.
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다시 일어서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난 결코 만회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겠소?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사장님,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오셨군요. 이제는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필생의 사업이나 평생 모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경향을 단지 관찰함으로 그 점을 깨닫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무슨 제안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에 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관련된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장님이 찾고 있는 그러한 안전은 아무도 보증할 수 없지요. 한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인간은 스스로 안전한 미래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만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시대지요.
이경식 씨의 이야기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나로서도 대꾸할 말은 없군요. 아, 오해하지는 마시오. 물러설 생각은 없고 또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테니까요. 단지 나에게 새로운 차원이 열렸을 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직면하게 될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경식 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난... 말해요, 미스민.
사장님, 일본에 전화가 와 있는데요. 남자 목소리인데 매우 이상해요. 생사 문제라거든요. 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아주 끈덕져서...
알았어요. 그 사람을 연결해 주지.
당신이 박민호요?
그렇습니다만...
당신 자식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다시는 영영 보지 못할 거야. 알겠어? 영영이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경식 씨, 어떻게 된 일이죠?
즉시 경찰에 알리시죠. 그 방화범들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예?
경찰서 장반장을 대죠. 인터컴으로 연결해 주지. 이런 음성은 정말 싫습니다. 그처럼 복수심 품은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러한 성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반장. 박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 아들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거랍니다. 그 말을 되풀이하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죠?
단순한 장난 전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행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내서 즉시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스민, 즉시 집을 연결해줘요.
예, 사장님.
여보세요? 당신이세요? 당신이 제게 할 말씀이 있다고 미스민에게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선 수철이 좀 잠깐 바꿔주겠어?
김씨 아줌마가 이 근처에서 잠깐 산책하겠다고 하면서 수철이를 방금 데리고 나갔어요. 별일 없으세요? 아무 일 없죠?
당신이 염려할 일은 없어요, 여보. 나간 지 얼마나 됐어?
30분 남짓 돼요. 곧 돌아올 때가 됐는데요.
돌아오면 전화해 주겠어? 수철이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즉시 할게요. 제가 알면 안 되나 보군요.
그래요. 그냥 전화만 해요. 끊을게요.
네.
미스민, 장반장을 다시 연결해 줘요.
예, 사장님.
이주임도 들으셨죠? 불안하군요.
심상치 않군요. 수철이가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반장입니다.
여보세요? 장반장입니까? 박민호입니다. 약 30분 전에 집 근처에서 산책한다고 애를 데리고 나간 모양입니다.
어머니가요?
아니요, 파출부입니다.
그 여자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주 잘합니다.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는데 수철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아줌마를 의심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순찰차를 그 근처로 조용히 배치하겠습니다. 사무실에 혹시 아드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예, 최근 게 있습니다. 비서를 시켜 전해드리죠.
좋습니다. 부하들이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받아올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안은 아무래도 박 사장 네 분이 얼마 동안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경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공장 어디에 주차해 두십니까?
차고에 넣어둡니다.
그곳 직원과 통화해서 낯선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들어온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전화를 끊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보다도 내가 직원을 전화로 불러 그를 회의 방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스민, 차고의 김덕수 씨와 연결하고 그 전화를 장반장과도 연결해 줘요. 이경식 씨,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사태가 계속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악질적인 자들이 사장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내 차의 판매업자나 그 외 누군가가 오늘 내 차를 보기 위해서 들른 적이 없나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약 30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판매업자에게서 왔다며 사장님으로부터 보증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검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는데 15분 내지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가 뭘 하는지 보았어?
아니요. 본네트에 가려서 못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최상도 씨가 사람을 보낸 것은 좀 뜻밖이지만 이제 주의할 일이 있어요. 누구든 차 근처에 가지 않게 하고 어떤 일로든지 아무도 차에 시동을 걸지 않게 하시오. 최 씨가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지만 경찰의 검사관이 들러 차를 검사하도록 하겠소. 그는 직무상 자기 신분을 밝힐 거요. 김덕수 씨, 수고했소. 미스민, 차고와의 전화는 끊어졌지?
예, 사장님.
저, 반장님? 이 사실이 반장님의 의심과 일치합니까?
물론입니다. 폭파 대상이 박 사장님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장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무엇하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때 알아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검사관이 발견할 것이 무엇인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으로 두어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드님이 아니라 박 사장이 유일한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소.
폭탄이 차에 장치되었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을 잡을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보의 출처를 즉시 추적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댁 근처로 파견된 순찰차에서 지금 무선으로 전해왔는데 부하들이 박 사장 아들과 가정부가 막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 수고하십시오.
반장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수철이가 안전하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집사람이 눈치채지 않으면 좋겠군요. 지난 한 시간 남짓한 사이에 배운 것이 많습니다. 어린이가 수천 명이 유괴되고 실종되어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을 신문 방송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자신이 동정적이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처럼 경험하고 나서야 유괴당한 아이들과 그 사랑하는 부모가 느끼는 쓰라린 마음의 고통이나 절망감을 실감하게 될지 모르겠군요. 단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엔 만일 이 세상에서 증오와 폭력과 테러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자멸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상황이 그 정도까지 되도록 허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성서 예언 중에는 하느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상태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경식 씨, 난 내 생애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게다가 이경식 씨가 믿는 하느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는 비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수철이와 부인을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일로 나는 폭력적인 현 시대의 희생물이 되어버린 수천, 아니 수십만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희생되었죠. 오늘처럼 이런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경식 씨도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틀림없이 얼마의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성서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해답을 성서에 넣어두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고 그분에게 가서 올바른 지도를 구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점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 늘 좋지 않은 일을 당해야 겨우 깨닫는군요. 기꺼이 알아보고 싶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직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경식 씨가 이야기한 해결책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금으로서는 그토록 완벽하고도 공정하게 그런 일을 해낼 만한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나를 위해서 자세한 점들을 검토할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좀 더 파악하게 될 것 같군요.
기꺼이 그렇게 하죠. 저희 부부가 기꺼이 방문해서 사장님 내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질문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수철이 전화가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전화했군요. 수철아, 잘 있니?
잘 있어요, 아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 오늘 저녁에 아빠가 좀 일찍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
신나는 일이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마세요.
그래. 엄마한테도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어떻겠니?
물론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됐다, 수철아. 좀 이따 보자. 안녕.
아빠, 안녕.
다시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 심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 사장님 앞에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는 행복한 나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집사람과 이야기해서 날짜를 정해보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참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상태가 얼마나 악화된 후라야 박민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때를 가속화하고 계시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이마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세상 상태와 조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마겟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안전감에 기만당해서도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실치사자가 피해 보수자에게서 도망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의 가치에 대해 믿음을 나타내고 여호와께 헌신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도 이마의 생존을 위한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도시와 같은 하느님의 조직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피해 보수자에게서 도망한 베나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피성이구나. 도피성이야.
저자가 내 동생을 죽였소. 저자는 죽어야 마땅해.
멈추시오. 그는 이제 성 안에 있어. 여기선 그를 뒤쫓을 수 없소.
아, 문지기, 날 들여보내주시오. 들어가게 해줘요.
고말, 들어봐요. 과실이었어요. 아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죽었어. 내가 죽였잖아, 벤하만.
내 아들아, 평화가 있기를.
평화라고요? 살인자에게? 제사장, 저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난 보수자입니다.
이곳은 도피성이요. 이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자라면 당신 말처럼 그는 죽어야 하오. 그러나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하오. 만일 그에게 고의적인 살인 혐의가 없다면 그는 이곳에서 피신처를 제공받게 되어 있소. 당신은 도피성에 관한 법을 존중해야 하오. 이건 여호와의 법이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베나만, 이곳에선 안전할 것이오. 당신이 아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를 수 있소. 하지만 만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저 보수자에게 잡히게 되면 당신의 피는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이것은 의롭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도록 강력히 권고받은 것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친절 안에서도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박민호 씨처럼 정직하고 어쩌면 의롭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만족한 인생의 길과 안전의 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기라도 하듯이 이 세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반드시 박민호 씨처럼 충격적인 체험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끝나기 전에 많은, 어쩌면 수많은, 더 많은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테러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박민호 씨와는 달리 가장 의미심장한 우리 시대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 현 상황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동정심과 염려를 나타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국내에서 더 나아가 이 땅 전역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도 탄식하며 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나큰 책임이 오늘날 인류 전체의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고대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꼭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거짓 종교를 멸할 책임을 가진 여호와의 그 대행자들이 행동을 계시할 때까지 현재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중 도피 장소를 발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마에 뚜렷이 표를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까? 때는 단축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